네, 함께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일곱 살찐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곧 애굽 땅에 일곱 해큰 풍년이 있겠고 그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행하신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루어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요셉과 함께 하셨던 형통한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있는 것을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곧 방학이죠. 방학이 되면 우리가 늘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꼭 하는 일들이 있어요. 바로 시간표를 짜는 것입니다. 다들 시간표를 짜보신 적이 있으시죠? 시간표를 짤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기준이 되는 시간들을 정해놓습니다. 예를 들어 잠자는 시간, 그리고 일어나는 시간을 적어놓죠. 그리고 그 기준된 시간을 기점으로 꼭 해야 할 일들을 적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일어나서 양치하기, 세수하기 이걸 꼭 적습니다. 안 적으면 왠지 안 씻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 이걸 적어놔요. 그리고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를 적습니다. 뭐 아침을 굳이 먹지 않아도 엄마에게 보내는 메시지로 적어놓습니다. 네. 그리고 그 후에 또 중요한 일들을 적죠. 공부하기, 숙제하기, 독서하기. 뭐 지금 같은 아이들은 학원을 많이 가기 때문에 학원 가는 시간까지 적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표에서 빠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있죠. 이 시간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어떤 시간일까요? 네, 자유시간입니다. 자유시간까지 잘 적어서 하루의 시간표를 완성하고 우리는 그 시간표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시간표가 잘 지켜질 수 있을까요? 자유시간만큼은 잘 지켜지겠죠. 다른 일을 하다가도 자유시간을 꼭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비단 아이들만의 일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계획을 가지고 나만의 시간표를 짜고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일들,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타이밍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계획하고 그렇게 시간표를 짜며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좀 가슴 아픈 것은 이러한 삶의 태도가 신앙생활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믿는 대상, 그 대상의 뜻과 그 대상의 일에 맞추어 우리가 따라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시간표를 짜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제멋대로 시간표를 짜서 부모님께 들이밀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거를 내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때에 주님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도 신앙생활을 하고 시간이 지나고 성숙하다 보면 자신의 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이죠.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을 내버려 두셨을까요? 4세기가 넘는 시간입니다. 부모의 자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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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까지 모두가 노예였던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제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아무리 외쳐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능히 하나님께서 친히 보이셨죠. 열 가지의 재앙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또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출애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자유를 얻고, 야, 이제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겠구나, 이렇게 또 시간표를 짰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약 40일 걸려서 도착할 수 있는 그 길을 40년 걸렸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른 시간 속에서, 이 시간의 간격 속에서 갈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볼 때 요셉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끌고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4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만 2년 후에로 시작하는 이 본문은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그 연대나 시간을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지 않아요. 이게 몇 년도 언제, 언제쯤 이렇게 일어났을지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당시에, 그때에,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앞절을 보면 그 이후에, 이런 말들로 시간을 축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세히 알려주지 않죠. 하지만 자세히 알려주는 시간들이 가끔 등장합니다. 뭐 요셉이 17세의 나이에 꿈을 꾸었다 이런 것처럼 오늘 말씀처럼 만 2년 후에 이렇게 자세하게 시간을 나타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사인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큰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감옥에서 만 2년 후에 라고 나오는 시점은 이제 감옥에서 요셉이 앞에 만났던 이 40장 말씀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난 이후에 2년을 뜻합니다. 그 관원장이 복직이 된 이후에 2년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때는 바로의 생일이기도 했습니다. 2년 전에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고 그에게 한 가지의 부탁을 했습니다. 그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 말씀이 40장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를 좀 이 감옥에서 빼내주십시오. 저는 이 감옥에 들어갈 만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저는 억울하게 이 감옥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잘 될 텐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란 굉장히 고위직의 관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뭐 요셉을 히브리 노예 한 명을 감옥에서 꺼내주는 일은 뭐 일도 아니겠죠. 그래서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요셉이 이 부탁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아 이제나 나를 꺼내주려나? 이제 뭐 왕의 파티도 끝나고 복직도 다 마무리가 됐으니까 이제 나를 기억해 주겠지. 한 해가 지나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하니까 이제쯤 나를 기억해 주겠지. 요셉은 그렇게 자신만의 시간표를 계속해서 수정해가면서 2년이 흘러갔습니다. 요셉의 시간표는 이제 뭐 실패했고요. 요셉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 2년은 요셉에게 기다린 2년은 마치 버려진 것 같은 시간이고 억울함과 고통 속에서 보내야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요셉이 버려진 것 같은 시간이라고 여겼던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헤아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아 그 일이 지나고 지금 만 2년이 흘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 2년 후에 하나님의 헤아린 시간 끝에 한 사건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 사건은 무엇입니까? 바로의 꿈입니다. 바로가 꿈을 꾸죠. 이 당시에 꿈이란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 시대 때 꿈을 꾼다는 것은 굉장히 초월적인 어떠한 힘이 나에게 임한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신이 또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하신다라고 그렇게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한 이러한 인식 안에서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서 꿈으로 말씀하셨죠. 이 앞장에 나왔던 뭐 야곱도 그렇고요,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이나 솔로몬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꿈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 꿈이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완성된 이 언약인 성경이 나오기 이전에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제한된 인간에게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하나님은 환상으로 그에게 알려주시기도 하고 꿈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가 꾸었던 이 꿈은 바로의 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인 것이죠. 바로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계시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게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 꿈을 꿨는데 나일 강가에 서 있었는데 아름답고 살찐 7마리의 암소가 나타났습니다. 보기에도 좋죠. 그런데 곧 이어서 굉장히 흉하고 파리한 삐썩 마른 징그럽게 생긴 일곱 암소가 그 옆에 섭니다. 그리고 그 일곱 암소가 이 살찐 암소를 잡아먹습니다. 집어삼키게 되죠. 그리고 집어삼켰음에도 좀 배부르지 않고 계속해서 그 마른 상태, 그 흉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꿈이 너무 끔찍해서 바로는 잠에서 깨어났죠. 그리고 다시 곧이어서 잠이 들어서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한 줄기에 좋은 일곱 이상 이삭이 나옵니다. 무성하고 좋은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메마르고 속이 빈 마른 이삭이 일곱 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마른 일곱 이삭이 좋은 일곱을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게 되는 것이죠. 바로는 꿈에서 깨어난 다음에 심히 고민하고 번민했다라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같은 듯 하면서도 다르고, 이게 어떤 꿈이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하는 꿈인 것 같은데, 생생히 기억나는 그 꿈인데 이 꿈이 무슨 꿈인지 몰라서, 이 꿈을 잘 푼다는 사람들, 애굽의 전역에 있는 모든 뭐 박사나 또 점술가나 무당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지만 능히 해석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사람이 해석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기에 사람이 능히 해석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바로의 꿈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을 깨우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술 맡은 관원장이 왜 2년 동안 요셉의 이야기를, 요셉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을까요? 그 말씀이 40장 23절에 있는데 이것도 제가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다 잊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걸 잊을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부탁인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이렇게 감옥에서 썩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좀 나를 꺼내주십시오, 당신의 말 한마디면 나를 꺼낼 수 있습니다, 꺼내주십시오 하는 그 부탁을 이 사람은 그냥 까맣게 잊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잊을 일이 따로 있지,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 잊습니다. 사람은 다 잊어버리죠. 그래서 사람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사람은 다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 꿈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죠. 요셉의 일생을,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세 가지의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요셉이 꾸었던 자신의 꿈이죠. 곡식단이, 열한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고, 또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첫 번째 꿈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관원장의 꿈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 그리고 세 번째 꿈은 바로의 꿈입니다. 이 세 가지의 꿈이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주도하에 그렇게 이끌려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바로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 번째 이 관원장의 꿈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첫 번째 꿈, 하나님께서 17세의 나이에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이 앞으로 연결될 것이고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과 언약의 퍼즐이 점차 맞춰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만약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리지 않고 요셉의 부탁대로 요셉을 꺼내줬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처럼 성실히 일을 하는 청년처럼 이 보디발의 집에서도 가정 총무가 되었듯이 아마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집에서도 가정 총무가 되었겠죠. 혼기도 가득 찬 나이기 때문에 뭐 예쁜 종 한 명 만나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렇게 이야기는 끝났겠죠. 뭐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 잘 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하게 살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신앙인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를 잘 살게 해주시겠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를 좀 잘 되게 해주시겠지. 물론 잘 되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잘 먹고 잘 삶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바로에게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뒤에 14절부터 24절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죠. 바로가 요셉을 이제 부릅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 의해서 이제 생각나서 요셉을 부르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감옥에 있다가 갑자기 요셉 이리 나와, 그래서 일사천리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뭐 지저분한 몰골 때문에 뭐 왕의 궁중 미용실로 갔겠죠. 그래서 수염을 깎고 또 몸을 청결하게 하고 그리고 입고 있던 이 죄수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혀줍니다. 왕 앞에 나아가기 위함이죠. 왕 한 사람이 요셉의 이름을 불렀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고작 인간 하나가 다른 인간의 이름을 불렀을 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우리의 마음에 있던 때와 같은 상처와 아픔들을 다 씻겨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누더기와 같은 죄의 옷을 벗기고 하나님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면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여건이 반전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오늘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가 요셉을 부르자 감옥에서 즉시 요셉을 꺼내서 요셉은 그렇게 왕 앞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라고 일컫는 바로왕 앞에 요셉이 서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바로왕이 요셉에게 말을 겁니다. 묻습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사람들에게 말했는데 그 꿈을 능히 해석하지 못하더라. 너는 꿈을 잘 푼다고 들었는데 네가 이 꿈을 잘 해석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묻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요셉의 태도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위엄과 권력 있는 사람 앞에 한낱 종이 서게 됩니다. 꿈을 잘 풀 수 있겠느냐? 저 같은 사람은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한번 해볼까요? 뭐 아니면 또 배포가 큰 사람은 네,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관원장의 꿈도 풀었고요. 제가 꿈에는 좀 일가견이 있습니다. 잘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겠죠.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권력자인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왕 앞에 섰지만 결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또 흥분하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보이스피싱 전화만 받아도 고객님들이 당황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이 권력자인 왕 앞에 섰는데도 당황하지 않았어요. 흥분하지도 않았습니다. 침착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16절 말씀이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샬롬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치 굉장한 거대한 강물이 흐르는 것 같은 잔잔함이 느껴지십니까? 바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마치 시냇물이 막 흐르듯 자신의 꿈을 어찌 해석할 수 없어서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보고 다니는 이 바로의 태도, 모습과 마치 거대한 강줄기가 흐르는 것 같은 그런 당당함, 그런 평온함이 있는 요셉을 지금 말씀은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랬을까요? 마치 이런 일들이 미리 일어날 것을 예상한 것 같은 이런 상황의 요셉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죠.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분, 그 요셉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시간을 믿음으로 견뎌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가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에 나간 이후에 그 2년 동안 그는 꿈을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렇게 주저앉아 있던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다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죠. 어떠한 믿음입니까?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바로에게 그렇게 평온하게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꿈을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이 2년 동안, 아니 그 이상의 감옥 시간이 굉장히 헛되고 무의미하다고 여겨졌던 그 감옥 생활을 하나님 안에서 충실하고 정말 가치 있게 보냈기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2년의 시간이 굉장히 하나님께는 중요했고 또 요셉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게 39장 20절 말씀에 감옥에 대한 설명이 짧게 나옵니다. 그 감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라. 요셉이 갇혔던 감옥은 그냥 뭐 살인범이나 사기꾼이나 절도범 이런 사람들이 오는 감옥이 아니었어요. 애굽의 정치인들이 수감되는 감옥이었습니다.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뭐 유력한 뭐 정치인들이 오기도 하고요. 또 고위 관리들이 오기도 하고 술 맡은 관원장 같은, 그리고 군인들이 오기도 했습니다. 요셉은 이러한 시간에 그 사람들과 만나면서 애굽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 행정 제도 이런 것들을 다 배운 것이죠. 포기하고 주저하고 앉아 있었다면 이런 얘기를 들을 필요라도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끊임없이 배웠고 애굽을 습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는 그 2년의 시간 동안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으로 준비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꿈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바로의 꿈을 듣고 바로에게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있었죠. 그 당시 바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을 넘어서 신으로 추앙받던 사람입니다. 바로는 이 태양신 라의 현현이다. 그래서 신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아니 신으로 여겨졌던 것이 바로 바로입니다. 그 바로 앞에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분께서 하실 일을 바로에게 알게 하심입니다. 이 바로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계획이 계셔서 그분께서 바로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이죠. 바로의 힘과 바로의 능력과 그의 정치로 이 나라가 이루어지고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를 누가 다스립니까? 저 강대국입니까? 유력한, 유명한, 힘 있는 정치인입니까?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이 온 열방을 다스리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꿈의 내용, 해석 내용이 이렇습니다. 뭐 해석을 잘 했기 때문에 또 살아남았겠죠. 이렇게 뭐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도 해석을 못하면 죽임을 당했겠지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일곱 좋은 암소와 일곱 좋은 이삭은 7년의 풍년을 의미하고, 같은 꿈이라는 것이죠. 또 일곱 파리한 염소와 또 일곱 메마른 이삭은 동일하게 7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애굽에게 7년의 풍년이 있을 것이고 또 그 이후에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흉년은 전에 있던 모든 풍년을 잊어버리고도 남을 만한 그런 엄청나게 큰 기근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할 겁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이제 말합니다. 그가 감옥에서 그토록 배우고 습득했던 지식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셔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7년의 풍년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탕진하는 것이 아니라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것들을 잘 모아서 5분의 1을 거두어서 각 성읍에 창고를 짓고 이것들을 적재해 놓아야 합니다. 저장해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뒤에 7년의 흉년이 왔을 때 이 저장해 놓은 걸로 이 7년의 흉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여기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누가 봐도 요셉이죠. 이렇게 오늘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끝이 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요셉을 알아본 이 바로의 해안이 느껴지는 바로가 그 요셉을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41장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 겹쳐 꾼 꿈을 말하죠. 이 두 번 겹쳐 꾼 꿈은 무엇이 생각나게 합니까? 바로 요셉이 처음에 꾸었던 그 꿈이 생각나게 합니다. 17세의 나이에 어쩌면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된 발단이 되었던 그 꿈이죠. 요셉도 똑같이 두 번 겹쳐서 그 꿈을 꾸었습니다. 이 두 번 겹쳐 꾼 꿈은 하나님이 미리 이미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이 말을 통해 요셉이 첫 번째 꾸었던 그 꿈이 이제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결정짓는 3대 꿈이 이제 연결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하나님의 언약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능력, 아니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 거대한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시간표라면 내가 열심히 일해야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요셉은 감옥에서의 2년의 시간 동안, 아니 노예로 팔려가서의 13년의 그 시간 동안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분노하지도 않았어요. 나보다 내 길을 더 잘 아는 그분이 있기에 요셉은 그분의 뒤를 따라갔고 신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사람은 모두 잊을지라도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요셉을 잊지 않으시고 그에게 꿈을 허락하시고 꿈을 부어주시고 그 꿈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연약한 히브리 청년, 연약한 히브리 노예 이 한 사람의 일생을 들어서 하나님의 언약과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나의 일생에도, 마치 버려진 것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절망의 이면에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는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일생을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개인의 일생을 넘어서 우리 자녀에게, 그리고 그 자녀를 넘어서 그 자녀에게, 그래서 대대로 찬송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누가 이를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사야 말씀에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의 계획표가 아니라 그분의 시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그분께서 일을 이루시고 이끌어 가시며 역사하신다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마치 오늘 말씀의 7년의 흉년과 같은 그런 시간들이 우리 교회와 또 시대 앞에 펼쳐지게 되겠죠.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의 시간표를 하나님께 그렇게 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 주께서 이끄시는 것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버려진 것 같은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고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사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요셉의 모든 일생을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또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